오늘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더운 날도 있고, 참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날들 가운데에서도 오늘 참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그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오전 성경 공부 시간부터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금까지 3장 그 이사야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4장으로 이제 넘어왔고요. 제목은 아시리아의 침공과 유다의 구원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일들이 발생한 그 시대는 주전 712년으로 제가 한정을 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신 우리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연대를 했을 때 저는 아시리아가 침공한 그 해가 주전 712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의 1년이 안 되는 짧은 시기에 이런 일들이 모두 일어났던 걸로 보여집니다. 지난 시간까지 좀 길었지만 그 여섯 가지, 특히 그 중에서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봤고요. 오늘 포함해서 3시간 정도 오래 남아 있습니다. 이 3시간 동안은 요 4장 앞부분 조금 하다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첫 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쯤에 주전 8세기 후반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맨날 이런 거 하냐고. 역사적인 거. 어떻게 또 제가 성격도 그렇고 관심사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번더 보시죠. 이 주전 8세기, 주전 8세기라고 하면 주전 700몇 년, 이때가 8세기입니다. 이때 이제 예루살렘이 한 200년 정도가 됐습니다. 얼마 안 됐죠.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로 만들어진 지한 200여 년 정도 지났습니다. 다윗 왕 이후에 한 200년 정도가 지났어요. 이때까지 예루살렘이 공성전에 의해서 함락된 적이 없었습니다. 공성전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렇게 성 주변에 이렇게 포위해 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였어요. 삼면이 그 계곡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방어하기가 아주 좋은 도시였습니다. 한 요때로부터 히스기야 때로부터 한 20에서 25년 전쯤에 아하스 왕 시절에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연합군이 침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사상자만 한 30만 명이 넘는 큰 피해를 입었는데 사실 이때도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에 아시리아의 제국은 아주 이제 본격적인 대제국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요전 아시리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다 가나안 그 작은 나라들끼리 자기들끼리만 다퉜는데 본격적으로 아시리아 시대부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빌론 시대가 일어나고요. 그 뒤에 뭐 그리스, 로마 같은 큰 나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시리아는 이제 제국 전역에서 병력을 징집했고요.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엘람과 기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병력들을 이렇게 차출해 왔는데 여기는 그 예루살렘에서는 정반대쪽에 있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온 제국 전체에서 이렇게 많은 병력을 이끌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요 시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시기는 가나안 점령에 집중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아시리아가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황제들이, 왕들이 요기에 집중했다가 조기에 집중했다 하는데 지금 요 시대, 주전 712년 요 시대 보다 조금 앞에였죠. 이때는 가나안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주전 730년에 시리아가 멸망을 당했고요.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사마리아를 점령한 이후에 지금 아시리아가 침공한 712년까지 한 10년 정도 그 시차가 있죠. 아시리아가 이때 뭐 했을까요? 이때는 이제 그큰 나라의 반대쪽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반란들을 그 제압하는 데 힘을 좀 쏟았습니다. 한 10여 년간 시리아를 점령하고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제 이쪽에 힘을 쏟다 보니까 반대쪽에 구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빌론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던 그 바빌론과 조금 다르게 그거에 앞서서 구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란의 주동자는 브로막 발라단이라고 성경에도 나와요. 브로막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군대가 전부 다저 가나안 쪽에 몰려가 있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점령한 이후에 왕들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와서 브로막 발라단을 진압을 했습니다. 근데 브로막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그 천재적이었던 것 같아요. 잡지는 못했어요. 붙잡지는 못하고 아무튼 저 멀리 쫓아만 냈습니다. 이 브로막 발라단이 이때 잡히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죠? 혹시 나중에 이 712년 나중에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군대를 무찌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아시리아 군대가 이제 천사에 의해서 다 죽고 히스기야가 승리했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바빌론의 한 왕이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를 축하를 해요. 네. 그때 그 사신이 바로 브로막 발라단이 보낸 그 사신들이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그 왕궁에 보물들을 막 열어서 보여주자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너이 보물들 다 바빌론으로 옮겨져 갈 거다라고 경고를 하셨던 바로 그때 보여줬던 사신들의 왕이 바로 브로막 발라단이었습니다. 이 산헤립 이때 왕이 아시리아 왕이 산헤립이었는데요. 이 산헤립은 주전 712년 이때 약 20만 명의 대군으로 가나안에 침공을 했습니다. 20만 명 정도 되는 대군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그 죽인 사람들이 18만 5천 명이었고요. 성경에 보면 살아서 도망간 사람들이 몇명안 돼요. 어린 아이라도 셀수 있을 만큼 한 몇백 명안된 걸로 보고 있어서 한 20만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야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기 조부였던 할아버지였던 살만헤셀 5세는 시리아를 점령했고 자기 아버지였던 사르곤 2세는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 남은 유다만 점령하면 가나안 전체를 복속시키고 그 당시에 이제 이집트와 딱 경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대비. 네. 지금 그 수요 말씀이 딱요 부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수요일 날못 오게 되면 그거를 인터넷으로 들었어야 되는데 요 부분 지금 잘못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겹치더라도 더 오히려 기억이 나셔서 좋으실 것 같고 혹시 겹치지 않으시면 또 그거대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부분은 18장 13절부터입니다. 이 같은 이제 사건에 대해서 열왕기하도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하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부분을 제가 시간 순으로 조금 정리해서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역대기하 32장 1절에 먼저 보시면요. 산헤립이 유다를 언제 침공했냐면 이 일들이 굳게 세워진 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이 굳게 세워진 뒤에. 그렇다면 이 일들이 뭘까요? 역대기하 31장 그 앞쪽을 보시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봤던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준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것들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진행을 했던 거 그것들을 다 통칭해서 이 일들이라고 했는데 이 일들이 굳게 세워진 뒤에 산헤립이 침공을 했습니다. 역대기하 31장 20절 바로 위에 보시면 20절부터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두루이 같이 행하되 주자기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올바르고 참된 것을 행하였으니 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두루 이같이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들을 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 아하스 시대 때 그 우상을 숭배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갖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나라를 바꿨습니다. 이 일들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산헤립이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다에 아주 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딜레마 아니에요? 이 성경에 너무 자연스럽게 써 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미안하게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자연스럽게 써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 좋은 일들을 다 한 뒤에 산헤립이 쳐들어왔다. 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또 섬김을 다 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한테 큰 어려움과 위험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예. 히스기야가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유월절에 양들을 잡고 했다고 해서 산헤립이 갑자기 오다가 넘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나라가 갑자기 막 퍼져나가고 군사력이 강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이 일들을 신실하게 했던 거 하나님께서 그거대로 히스기야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과 위험은 닥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두 개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때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불어닥칠 때 그때에도 여전히 그분을 섬기는 것이 폭풍우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이 되신다, 더 힘이 세시다, 더 강한 힘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어 우리나라 요새 사실 요즘처럼 시대적으로 전쟁이 없고 평안한 시대가 없다고 해요. 지난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전쟁이 있었고 항상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한국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오랜 기간 평화의 시기가 많아질수록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고 있나 사람들이 더 그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흐트러지고 있죠. 우리가 믿음에서도 평안할 때 폭풍우가 올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자, 산헤립이 침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초기에 반응 두 가지가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2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6절에 이 당시에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주변 도시부터 공략을 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라기스라는 도시를 침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라기스에 있던 산헤립에게 사람을 보내서 항복하겠어요. 예, 항복할 테니 물러가 주세요. 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떤 말을 했냐.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당신의 종이에요. 그러니 이제 인정할 테니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왜 이 산헤립한테 자기가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아시리아를 배반했던 것도 히스기야였어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를 섬기는 정도가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나라의 직접 왕이 직접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가서 그 누구죠? 디글라 빌레셀 이런 왕들에게 이렇게 조아리면서 저 좀 구해주세요. 제가 신하가 되겠습니다.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들이라고 부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했는데 이제 히스기야는 받치던 곡물을 끊었어요. 예, 나 당신의 종 아니다. 예, 당신을 섬기지 않겠다. 그걸 공식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산헤립이 쳐들어오자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이고 죄인이고 원하는 거 다 해드릴게요 라고 굴욕적인 외교적 강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에요. 의아한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우리 방금 앞에 있죠. 이 일들이 굳게 세워진 뒤에 이 일들을 굳게 세운 뒤에 다시 이 일들을 허물었던 히스기야였어요. 잠시나마. 이게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하 32장 앞부분에 보면요. 아 여기 오타가 조금 났네요. 이 히스기야가 도시 밖에 샘물들을 확보하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보완하고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아 이건 잘한 거죠? 네, 이건 잘한 거예요. 네, 당연히 이제 큰 군대가 쳐들어왔으면 준비를 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는 물들도 확보했고요. 성벽 깨진 데도 보완하고 이렇게 성벽도 군사력도 보강을 했습니다. 더불어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했습니다. 이 부분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대기 하에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열왕기하와 역대기하의 그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아, 요거는 서로 다른 사건이다. 그래서 사내립이 여러 번 쳐들어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사내립이 저희 읽기 자료에 좀 상세하게 써놨는데요. 여러 번 침공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요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 순서상 이 좋은 일, 예, 역대기하에 기록된 부분들이 먼저였던 걸로 보여서 그것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그 예루살렘을 아주 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 읽기 자료의 그림도 좀 그려놨습니다. 이 다윗의 도시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이 히스기야 시대, 다윗 시대부터 내려오는 그 다윗의 도시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과 많이 다릅니다. 지금 현대의 예루살렘 시내 중에 그 혹시 지도로 보시면 저도 예루살렘은 안 가봤어요. 그래서 이거 볼 때 보면 그 구글 지도나 이런 것만 봅니다. 지금 예루살렘 시내가 이만큼 있으면 그 어떻게 되죠? 동쪽, 남쪽, 남동쪽 끝에 올드 시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만 해당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지금의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예수님 시절의 예루살렘은 동서로 한 1.2km, 남북으로 1.6km 정도 되는 직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1km, 1.6km, 오늘날 기준으로는 되게 작은 도시죠. 예, 크지 않아요. 이 당시에 한 나라의 그래도 큰 도시였는데 작아요. 요 사이즈를 제가 찾아봤더니 여의도 절반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여의도 절반, 우리나라 뭐 그 면적 계산할 때 여의도에 몇 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절반 정도 크기더라고요. 잘 감이 안 와서 제가 지도를 찾아봤더니 죄송합니다. 여기 신월동 안 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신월 2동 하고 신월 4동 그 합쳐놓은 사이즈더라고요. 예, 저쪽에 보시면 신월 2동과 신월 4동 예, 예루살렘이 예수님 시절 예루살렘이 고만했어요. 예, 되게 작았죠. 양천구의 한 3분의 1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시절부터 한 1000년쯤 전에 다윗이 처음 여부스 집 족속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을 뺏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했냐? 이 신월 2동 4동의 두 배 정도 되는 그 예수님 시절보다도 훨씬 작았어요. 아주 그 올드 시티의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남북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 사이즈에 불과했고요. 초등학교 한 두세 개 크기밖에 안 됐어요. 다윗 왕이 있던 시절에는 한 초등학교 3개 정도? 저쪽에 신월 2동에 있던 초등학교 뭐죠? 양강초등학교? 네, 신강초? 아무튼 운동장 좀 있는 그 초등학교 한 3개 정도 크기밖에 안 됐어요. 다윗 왕이 있던 시절에. 근데 그게 북쪽은 언덕이고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네, 그게 아주 작은 언덕이 기울어져 있는데 거기에 한 2,000명 정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 시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 왕궁은 그 북쪽에 제일 높은 데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초등학교 3개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크지 않으니까 다윗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면 모든 그 자기 그 다윗의 도시에 있던 자기 백성들의 집 안이 훤히 들여다봤겠죠. 그거 보다가 뭐까지 봤는지 기억하시죠? 예, 바세바도 거기서 봤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멀어봤자 세겜 족인데 그 눈으로 안 보이겠어요. 그다 다윗은 기록에 의하면 그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 뒤로 솔로몬 시절에 그 왕궁 바로 위쪽에 북편 높은 지대를 개발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요걸 했고요. 히스기야 시절에는 이제 인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한 4년 정도 지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요. 이 북왕국에 있던 유민들이 대거 남쪽으로 그 내려오면서 이 예루살렘 지금 다윗의 도시 바로 서쪽에 언덕배기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지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성벽을 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절에 예루살렘이 크게 확장이 되는데 이 확장된 크기가 신월 이동하고 사동 합친 면적 정도가 됩니다. 예, 아 이제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왕이면 우리 예루살렘 얼마나나 보면 신월 이동 사동 정도가 되고요. 여기 화곡동으로는 화곡 이동 정도 크기가 되더라고요. 네, 얼마 안 컸습니다. 히스기야 시절에 나라가 이렇게 커지니까 혹시 공무원 우리 중에 공무원도 계시지만 이제 나라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게 보통 두 가지예요. 이때도 그렇고 첫 번째 안전 문제. 예,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오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커진 예루살렘을 바깥을 두르는 성벽이 필요했었고요. 또 사람이 많아지면 먹는 거, 마시는 게 중요하죠. 그게 가장 핵심적이잖아요. 근데 먹는 거는 밖에서 가져오면 돼요. 근데 물은 참 구하기가 어려워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은 어디죠? 여기 요단강 서편에 아주 산골짜기에 있는 지역이라 물이 옛날부터 귀했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절에서부터 성벽 확장과 식수 확보가 일종의 도시화 문제로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산헤립이 쳐들어오기 전부터 예루살렘이 이미 확장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다윗의 시대 때 한 2천여 명이 살고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 때는 한 2만 5천 명, 3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시가 10배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문제와 그 식수 확보 문제가 이 왕의 큰 업적 일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에 재정도 열악해서 뭘 할 수 있는 여유도 많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확장하고 또 보수를 했습니다. 일단 그 다윗의 도시 서쪽. 예, 서쪽 아까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유민들이 정착했던 그 서쪽 이 서쪽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보시면 남쪽으로는 그 벤힌놈의 골짜기 힌놈의 아들들의 골짜기가 이렇게 남쪽과 서쪽 일부를 감싸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그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요 서쪽 그러니까 베니논 골짜기 바로 위쪽 언덕을 모두 다 성벽으로 둘렀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요. 이 가장 중요한 다윗의 도시 동쪽을 또 이중벽으로 둘러서 기혼샘이라고 하는 그 수원지를 성벽 안으로 이렇게 편입을 시켰습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기혼샘은 아주 중요했어요. 기혼샘. 기혼샘에 대해서 혹시 성경 구절 기억하시는 부분 있으세요? 네. 어떤 왕이 여기서 기름을 부음받고 왕이 됐어요. 네. 솔로몬. 네, 솔로몬이 이제 그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자 누구죠? 사독과 바세바가 다윗 왕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왕이시여 저기 반역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들 솔로몬 빨리 왕 시켜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자 그때 다윗 왕이 솔로몬을 데리고 기온샘에 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라 라고 하는 데가 기온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샘이 아주 중요했어요. 물이 없었기 때문에. 자, 성벽을 이렇게 두르자 예루살렘이 네모내졌고요. 당시에 인력과 제한된 방어 병력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군데군데에 무너진 성벽들과 밀로를 보수를 했어요. 성벽들이 아주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저기 무너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 부분도 여기저기 무너져 있을 때 적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 빨리 보수를 하기를 원합니다. 밀로를 보수했다라고 하는데, 자, 요거 참고로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밀로는 왕궁 바로 아래쪽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던 성벽이었어요. 예, 요거 한번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밀로가 뭐였을까? 왜냐면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기억에 남으면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이나 솔로몬 왕 시절에 밀로라는 단어를 봤을 때 아, 요게 머릿속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밀로도 사실 성벽의 역할을 하던, 예, 성벽과 비슷한 역할을 하던 그 계단이었는데, 이 히스기야가 도시도 커졌고 또 아시리아도 쳐들어오는 그 김에 무너진 성벽과 밀로를 다 같이 보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